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아마 신학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도사 시절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분과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 집회 가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답을 하셨어요. 아, 간증 집회 뭐 그 뻔한 거 아니야? 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됐다. 뭐 자기 자랑하는 거 간증 집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떤 그분의 뭐 태도나 그게 아니라 분명히 간증은 그게 아닌데 간증은 그게 아닌데 때로는 왜곡된 간증의 어떤 문제점을 허를 찌르듯이 포인트 아웃한 것이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간증에 대해서 또 다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데요.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왜곡된 우리의 연약한 간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2주 동안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복음을 너무나도 빨리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로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변하는 건 외부에서부터 압력을 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나고 믿고 그 복음 위에 섰을 때,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변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두 가지와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유대교에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에 본인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본인의 인생을 유대교에 바치면서 그 유대교로부터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네,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을 했으면 내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거나 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람이 변하는 것, 그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인지를 조금 우리도 모르게 간과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청소년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딸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좀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딱 테이블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 우리 기독교인 집안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개종하기로 했어. 내가 이슬람을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 나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나를 받아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본인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막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그 자녀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내일 내 친구 이슬람을 믿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지금 엄마가 느꼈던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될 테니까 엄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괜찮은 아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믿음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종교를 믿을 만한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0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거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할 때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뭐 얘기했어요. 너 이거 뭐 해? 그랬더니 엄마 이걸 이렇게 하라고?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찬양의 가사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제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 특히 내가 본인이 변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인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이룰 수 있다.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책을 보면은 광고를 보시면 막 You can do it. Don't give up. 뭔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2022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썼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꺽마? 중꺽마? 아까 1부 때도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보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과 기도만 하셔서 이 어떤 유행을 이렇게 중꺽마가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요. 예. 뭔가 새로 배우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유행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e스포츠 롤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팀이 첫 게임을 지면서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반전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는, 그러면서 그게 좀 유행이 돼가지고요.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한국 팀이 중꺽마,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하고 써가지고 막 붙이고 막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꺾이지 않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되지 않거나 또 그 무게감 가운데 짓눌리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본인을 변화시켜준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 후의 얘기예요, 지금은요.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적적으로 만나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이 안 보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먼저 한 것은 교회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본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3년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자들도 추측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있었던 일과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박해를 받고 본인이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와 있는 것이죠. 왜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순간의 만남이 본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에 대한 완전히 변화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거를 이렇게 figure out 해 나가는, 알아가는 과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을 본인이 다이제스트하고 충분히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믿었던 이 말씀이 율법을 붙들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본인이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그 내용은 다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 어떤 혼란 속에서 본인이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나는 만나지 않았다. 3년 동안 가 있었다. 그리고 와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잠깐 만났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본인을 바꾼 거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요. 물론 이건 결론의 내용이지만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되지 않을 때,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바뀌지 않을 때 또 다른 유혹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주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의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그때 행복해질 거야. 그때 내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지금 내 사업이 어렵지만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좋은 인생의 친구를 만나면 정말로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좋은 만남은, 좋은 배우자는,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누군가로부터 채워질 수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변화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좋지만 우리가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듣는 것, 물론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죄송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설교가 성장과 성숙의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왜 우리가 올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설교도 한번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읽고 해석하고 저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1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본인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과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ut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바울의 인생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도 아니요 사람들의 영향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물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 행함과 내 선함과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남이 해준 것도 아니요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종교는요, 기본적인 종교의 형식은 뭐냐면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성을 많이 부어서 열심히 하면 신이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고 축복해 준다는 것이 거의 모든 종교의 어떤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이 나를 기쁘게 봐서 나를 받아준다, 나를 축복해 준다.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침뱉고 돌 던지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까지 우리는 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 자, 근데 한 가지 좀 설명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으니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남편이 아내한테 저 봐, 우리 바뀔 수 없대잖아. 자꾸 나 바꾸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얘기해 죄와 맞서 싸워야 되고요. 선을 추구해야 되고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노력과 열심과 거룩을 향한 추구가 있지만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큰 기쁨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외적으로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열매도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혼날까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과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또는 처음엔 복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뭔가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좀 뭐가 잘 되잖아요. 아, 내가 신앙 지켰고 뭐 유혹에도 안 빠졌고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교만의 씨앗이 싹이 틉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저분 권사님인데 저분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뭔가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좀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요. 근데 율법으로 살다가도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냐면 완전히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됐어. 이것도 못됐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가운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는데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뭔가 억눌려 있어요. 의무감만 있어요.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걸 못하면은 사단의 정죄감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 뭐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야,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한다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하다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이런 죄인을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을 만나면 그들은 무릎 꿇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인데 주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얘기해요. 나도 알아. 나 너 몰랐던 거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내가 계속해서 혹시 넘어지다 해도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 난 너를 위해서 죽은, 너를 내 자녀 삼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무엇이 잘 되면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니까. 또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5월 말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다 캐나다로 들어오셔서 안식년 프로그램을 합니다. 인브레이스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것이,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아직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다 오셔서 한 2주 동안 제 일정이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박 목사님과 저와 선교사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다 보면은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율법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로 무서워서 선교에 나간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럼 내가 내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지, 그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더 삶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정말로 뭔가 의무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혼날까봐 나간 사람은 없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다 선교사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오늘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내 인생이 밖에서부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서 변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기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들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삶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 위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낙심과 좌절 때문에 억눌렸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 아니고요, 내가 내세울 것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며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율법적인 외적인 요소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기도를,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다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더욱더 겸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